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임전에 보좌에 나아갑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며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셨어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행사 가운데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호산나 찬송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나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은 성경에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전 그 절에 뭐라고 무슨 내용이 있었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명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2장 1절부터 봤듯이 이 명절은 어느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이 몇 명이나 여러분 모였을 것 같습니까?
많이.
그 정도인가요? 많이가 아니라 많이. 몇 명으로 모였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할 때는 한 10만 명? 뭐 20만 명? 그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따르면요 270만 명이 그 정도가 모였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루살렘 주에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겁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또한 몇 주 전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예수님이 온다는 오신 들어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27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냐면 종려나무의 그 가지는 번성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 이르되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라고 가지를 흔든 의미는 승리와 번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호산나의 성가대도 있고 호산나 중창가도 있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호산나의 뜻은 찬양 경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셔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지를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제 이 독립국가가 되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나라처럼 강하게 해주시죠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서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이러한 압제와 그런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못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호산나의 뜻은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데 구약에서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시나 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맺어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실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무력적이고 군사적으로의 그런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린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드냐면요 원래는 초막절 즉 장막절에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지고 밖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노예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든 의미를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였다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압제와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천명을 먹이시고 또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런 능력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그 270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강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나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뭐 270만 명이 아닐지라도 200만 명 아니 100만 명이라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하며 그리고 존경하는 가슴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타고 해야겠습니까? 남북의를 타고 가려면 적어도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죠? 말을 타고 가면서 그래! 내가 그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뭘 탔다고 해요? 예,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베이비 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리고 만약에 저 정도의 키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니면 저보다도 좀 작았다면 나귀를 타게 되면 다리가 걸립니까 아닙니까?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땅에 닿을 그런 거 더 많겠죠. 왜냐하면 어린 나귀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막 멋있게 말처럼 이렇게 락탁탁 한 게 아니라 어기적 이렇게 가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겁이 났으니까.
아니 겁이 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7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와 승리의 왕 백마를 탄 왕으로서 자기들이 구원하실 거냐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는 기록된 바 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 뭐가 있습니까? 시온이라고 앞에 뭐가 있죠?
따라.
네, 성경을 보시고 기억자가 있죠. 그 기억을 좀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을 봐야죠. 스가랴 9장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스가랴의 내용은 여기서 이 구장만 보아도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와 화평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시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서 아니면 굉장히 그 큰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주시는데 어떻게 화평을 주신다고요? 11절 또 너로 말할지인데 어떻게 해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치하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그 270만 명이 예수님이 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흰 백마를 타고 이렇게 싸우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다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두 실패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스가랴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라는 것을 알아 알게 되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장자가 첫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또한 회복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다시 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270만 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읽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다? 우리며 나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보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아직도 우리는 기복신앙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더 우리의 건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런 기도가 80-90%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못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무 능력과 행위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관통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그렇게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현재에 어떤 고통과 로마의 제국의 악재가 있고 또한 어떤 큰 무엇이 있다더라도 또한 건강이 나쁘다더라도 또한 우리 자녀가 힘들게 대학교를 잘 못 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일처리 제가 할게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만을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유교에서 또한 기독교로 옮겨갈 때에 우리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이여 부처여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복복복입니다. 기독교에 와서도 늘 바라는 것은 복복복복. 그러나 큰 상급, 큰 복,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도 몰랐고 하나님을 그냥 지인처럼 요술렘프의 지인처럼 그렇게 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하며 또한 함께 나누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어떤 큰 행사를 만들고 어떤 큰 거를 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니면 건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었던 저희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자녀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백마를 탄 그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편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크나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감사하며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다른 성도들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도전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위로하며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